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곧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경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가장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계속 고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은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올림픽 뒤에 감추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일본과 미국, 한국은 북한이 정책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일본 방문에 이어 8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김 씨 일가가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김여정이 처음입니다. 통일부는 7일 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 단원 명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 단원에는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당 부위원장과 남북 고위급 회담 단장인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취지에 부합되게 노동당 정부 체육계 인사로 의미 있게 구성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응원단 등 북측올림픽 참가단 280명이 이날 오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한에 도착했습니다. 참가단에는 김일국 체육상을 비롯해 북한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4명과 응원단 229명, 태권도 시범단 26명, 기자단 2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루 앞둔 8일 평양에서 건군절 열병식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이번 열병식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 정세가 얻기 어려운 완화 국면에 있으므로 우리는 각국이 이러한 국면을 공고화하는 행동을 취하기를 바라며 긴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평양에서 군인과 주민 5만 명을 동원해 열병식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도 북한이 열병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한 당국이 올림픽 선수들을 축하하는 데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6일 러시아가 올 11월에 실시되는 미 중간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중간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이를 차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행동을 다 보고 있으니 멈추라고 지속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가 자국민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가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사와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거기에 펜스 부통령이 가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무기인 김상덕 씨 가족이 김 씨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상덕 씨 아들 김설구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미국 정부가 아버지와 다른 억류 미국인 두 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가족의 대변인도 우리가 올림픽 선수를 응원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미국인 3명이 억류돼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중동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죠. 석유 덕분에 돈이 넘쳐나는 부국이 됐지만 경제력과 함께 살이 찌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사우디 남성의 40%, 여성의 60% 이상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고 이 비만으로 생기는 각종 질병으로 매년 2만 명이 사망하는 실정이라는데요. 자, 결국 이 사우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들의 비만 치료를 위해서 1억 3,3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기로 한 건데요. 자, 오는 7월부터 위장 적합 수술과 같은 이 비만을 치료하는 수술에 개인당 5,300달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이 혜택은 신체 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정상 체중보다 최소한 45kg이 더 나가는 사우디 국민에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자, 지금도 사우디에선 매년 2만 건이 넘는 체중 감량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이 같은 노력으로 사우디의 비만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5도로 비가 간간이 내리는데요. 자,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는 영하 14도에서 영하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1도, 함흥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아가씨, 나에게 좀 잘해주세요 라는 애원의 마음을 담은 The Foundations의 Build Me Up Buttercup 들려드립니다.
down and then I run to the door. I can't take anymore. It's not you. You let me down again. Baby, baby, try to find a little time and I'll make you happy. I'll be home. I'll be beside the phone waiting for you. Ooh, ooh, ooh. Why do you build me up, buttercup, baby, just to let me down and mess me around and then worst of all, you never call, baby, when you say you will. But I love you still. I need you. I'm a toy, but I could be the boy you adore. If you just let me know. Although you are true, I'm attracted to you all the more. Why do I need you so? Baby, baby, try to find a little time and I'll make you happy. I'll be home, I'll be beside the phone waiting for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교황청과 중국이 조만간 중요한 합의에 이를 거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이후에 끊어졌던 외교 관계가 복원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보수연합이 중도 좌파 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타이완에서 큰 지진이 나서 26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80여 명이 실종된 상태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교황청과 중국이 중요한 합의를 맺는다고요?
네, 올봄경에 중국과 바티칸 교황청 사이의 획기적인 합의가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미국의 천주교 전문 매체인 가톨릭 뉴스통신이 최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중재 역할을 맡아온 가톨릭계 자선연합인 헨리 카펠로 대표는 이미 합의가 타결된 걸로 간주된다고 이 매체에 밝혔는데요. 각국의 교계 언론이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는 한편 홍콩과 타이완 등지의 중국어권 매체 또 중국 관영 언론도 후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획기적인 합의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주교 임명 문제에 대한 중국과 교황청 간의 의견 조율을 뜻하는데요. 홍콩 명보는 지난 4일 교황청이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국이 자선자성 원칙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임명한 주교 7명에 대한 파문을 철회하고 정식 성직자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 그리고 중앙일보 등도 다음 날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이 자전자성 원칙을 교황청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교는 카톨릭, 이 천주교의 각 교구를 관할하는 성직자인데요. 이 주교 임명은 교황 권한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걸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고요. 천주교 성직자를 독자적으로 세우는 자전자성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중국이 독자 임명한 주교들을 이 교황청에 인정한다는 겁니다.
네, 자 교황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천주교 신도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중국 가톨릭은 당국이 성직자를 세운 천주교 애국회와 이 교황청을 따르는 지하교회로 양분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교회 신도 수가 최근 급증해서 천만 명에서 1200만 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예, 중국 정부의 통제를 거부한 지하교회 주교와 사제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투옥되거나 박해를 당했습니다. 만약 양측의 합의가 확정되면 중국 지하교회를 교황청이 챙길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후에 여러 차례 중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비치면서 관계 정상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합의가 양측의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걸까요?
네, 이번 합의가 확정되면 1949년 중국 공산당 이후에 69년간 단절됐던 중국과 바티칸 교황청의 외교 관계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주요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주교 임명 문제가 교황청과 중국 간 관계 정상화의 핵심 현안이었기 때문인데요.
예?
예,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교황청과의 외교 관계 재수립에 적극적입니다.
자,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가 6일자 사평에서 이번 합의 과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베이징과 바티칸이 조만간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중국의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왔다면서 교황에 대한 찬사도 이었는데요. 교황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걸로 기대한다고 이 신문을 덧붙였습니다.
네. 약 70년 만에 이 관계 정상화로 가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관심이 많고요. 중국도 그 어느 때보다 이를 원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교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진통이 예상된다는 겁니까?
예, 두 가지인데요. 먼저 중국이 외교 대전제로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의 걸림돌입니다. 이 교황청이 중국과의 다시 수교하면 타이완과는 단교해야 하는 건데요. 바티칸은 타이완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유럽 국가입니다.
예.
예, 교황청이 외교적으로 민감한 양안 문제에 섣불리 접근하지 않을 거란 예상이 많은데요. 또 다른 문제로 교계 내부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가톨릭 교계 내부의 비판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교황 고유 권한인 주교 임명권을 중국 당국에 양보한 게 너무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홍콩 대주교를 지냈던 조지 푸전 추기경은 최근 인터넷에 교황청이 가톨릭 교회를 중국에 팔아 넘기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려서 관련 흐름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전 추기경은 전체주의 정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면서 중국 정부와의 협상을 수많은 신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할 참사로 규정했습니다. 교황청은 전 추기경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보수연합이 중도 좌파 정당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 기독사회연합이 7일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과의 연정에 합의했습니다. 양측 협상 대표들은 전날 아침부터 연속 협상을 벌인 끝에 이날 합의에 도달해서 4개월 넘게 계속됐던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7일 기자회견에서 이 합의 타결 소식을 알리면서 연정 합의는 우리나라가 필요하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안정적이고 좋은 정부를 위한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이 메르켈 총리의 보수 연합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연정을 구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에서 이 기독민주 기독사회연합이 일당 자리를 지키긴 했는데요. 하지만 4년 전 총선 때부터 8%포인트나 떨어져서 33% 득표에 그쳤고요. 의석수도 65석이나 줄었습니다.
예.
예, 독일 같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예,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을 얻지 못하면 비슷한 정강 정책을 가진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게 흔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총선이 치러진 지 4개월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연정 합의가 타결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위기설까지도 나돌았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다시 승리해서 총리직 사연임 16년 집권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연정 구성의 연거푸 실패에서 총리직도 위태로워졌고요. 일각에서는 연정에 실패하면 메르켈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당초 이 3인당은 연정 구성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3인당은 지난 2005년부터 이 메르켈 총리의 연립정부에 참여와 탈퇴를 거듭해왔는데요. 하지만 보수당과의 연정이 기존 지지층에게 실망감과 피로감을 줬다고 보고 지난 총선 후에 보수당과의 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3인당은 총선에서 21% 득표로 2위는 지켰지만 의석은 40석이나 줄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존의 입장을 바꿔서 왜 다시 보수당과 연정에 나서게 된 걸까요?
네, 지난 총선에서 3당으로 급부상한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한당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져서 다시 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네.
예, 총선 후 3인당이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메르켈 총리는 이 친기업 성향의 신생정당인 자유민주당 또 좌파 녹색당과의 연정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이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연정 구성이 지연되는 걸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돼 왔고요. 여기에다 2차 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에서 70여 년 만에 극우정당이 의회에 입성하자 과거 극단적인 우파 정당이었던 나치의 재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측의 연정 합의 내용은 어떻게 공개가 됐습니까?
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곧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이 3인당은 부총리직과 함께 재무장관과 외무장관 등 6개의 강요직이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언론들은 마틴 슐츠 3인당 대표가 외무장관을 맡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강요직 분배 외에도 양측 간에 노동자 권리, 건강보험, 난민 문제, 유럽연합 문제, 세금 등에 관한 협상도 난항이 예상됐던 현안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연정 구성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일부 작은 사안들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나면 최종 합의안이 작성돼서 3인당 전체 당원 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현재 3인당은 50만 명에 가까운 당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우편 투표로 찬반 의사를 밝히게 되고요. 오는 3월 4일경 투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예.
예, 하지만 3인당원 대부분은 연정 구성에 반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가결되면 3월 말부터는 연정이 출범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만약 투표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만약 3인당 투표에서 최종안이 부결되면 메르켈 총리는 다시 총선을 치르거나 다른 소수 정당들과 다시 연정 구성에 나서야 되는데요.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연정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다시 총선을 치른다고 해도 이 3당인 대한당이 의석을 더 확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메르켈 총리와 집권 보수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타이완에서 큰 지진이 났군요.
네, 타이완의 동부 유명 관광지인 화롄에서 6일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적어도 6명이 숨졌고요. 부상자는 26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는 빠르게 늘고 있고요. 80여 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네. 자, 실종자가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런 겁니까?
예, 11층인 마셜 호텔과 12층의 윈먼 트위디 빌딩 등 건물 4채가 무너지거나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종자들은 대부분 건물 안에 아직 갇혀 있거나 이 무너진 잔해 속에 매몰된 걸로 추정되는데요. 특히 2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강한 비바람까지 불어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탓에 실종자 중에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지진이 일어난 화린이 관광지라고 하셨는데 자, 그럼 외국인 인명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인 14명, 일본인 9명 등 외국인 31명이 이 대피했다고 타이완 외교부가 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다친 사람이 일부 있지만 부상 수준은 경미한 걸로 알려졌고요. 미국인 인명피해나 실종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무너진 건물 외에 이 주변 지역도 피해가 크다고요.
네, 도로에 묻힌 가스관과 송배전 설비 고장으로 2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요. 3만 5천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현재 이 화린으로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는 균열과 낙석 위험으로 폐쇄된 상태인데요. 여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예.
예, 현장을 찾은 차잉원 총통은 생존자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웃나라들에서도 지진이나 이 화산 활동이 잦았다고요?
네,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간 일본 군마현 구사스시란의 산 또 필리핀 중부 마연 화산이 각각 분화했고요. 북태평양의 미국 알래스카 코덱섬 남쪽 280km 해상 또 남태평양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서쪽 해상에서 각각 규모 7.9와 6.4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번 타이완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라는 게 뭔가요?
예, 환태평양 조산대는 말 그대로 이 태평양을 둘러싼 지진과 화산 등의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대를 말하는데요. 남극 파머 군도에서 시작해서 남미 안데스 산맥, 북미 로키 산맥과 알래스카를 거쳐서 알류샨, 쿠릴 열도, 일본과 타이완, 말레이시아 그리고 뉴질랜드까지 연결되는 4만 킬로미터 일대를 말합니다.
예.
예, 전 세계 지진의 90%가 여기서 발생하고요. 활화산의 75%가 몰려 있는데요. 근처에는 한반도, 또 중국, 베트남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하원이 6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연방 상원은 국방 예산과 비국방 예산을 동시에 늘리는 2년짜리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열병식을 검토 중입니다. 민간 우주업체인 스페이스X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을 발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임시예산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방 하원이 새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군요.
그렇습니다. 하원이 6일 찬성 245표 대 반대 182표로 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2018 회계연도 들어서 다섯 번째 임시예산안이고요. 시한은 3월 23일 자정까지입니다. 하원은 별도로 9월 30일이 시한인 국방 예산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그럼 국방 예산은 2018 회계연도 예산이 다 나온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2018 회계연도 마지막 날이 9월 30일이니까요. 이 국방 예산은 다 마련된 셈입니다. 뭐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하지만요.
예.
참고로 국방 예산은 5,840억 달러가 책정됐고 3월 23일이 시한인 나머지 예산은 2017 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원이 통과시킨 임시예산안에는 연방지역 보건센터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2년 연장하는 항목도 들어갔습니다.
네. 자, 하원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공은 연방 상원으로 넘어갔는데
네.
상원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7일 2년짜리 장기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이 전날부터 나왔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6일 기자들에게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m very pleased to report my meeting with Leader McConnell went very well.
네, 국방 예산과 비국방 예산을 늘리기로 하는 등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는 말이었는데 드디어 양측이 오늘 합의에 이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2011년에 만든 법으로 예산 상한을 늘릴 수 없게 해놓은 것으로 알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 이 예산 상한을 늘리기로 한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의회 예산국 계산으로는 이 미국 예산이 3월 중에 상한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한을 다시 늘리는 방안에 대략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예산을 얼마나 늘리기로 한 겁니까?
네, 국방과 비국방 부문을 합쳐서 2019년까지 3,150억 달러 증액하고요. 또 재난구호 예산으로 90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그간 공화당은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반대로 민주당은 이 국방 예산 증액분만큼 비국방 분야의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 타협이 이뤄진 겁니다.
예.
슈머 대표와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번 합의를 돌파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양당 간에 더 많은 협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이 예산 상한 문제는 대략 합의가 나왔다고 하지만 이 상원도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줘야 연방정부 폐쇄를 막을 수가 있죠.
네, 이제 상원에서 큰 틀에서 장기 예산안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임시 예산안도 처리할 예정인데요. 임시 예산안 시한이 8일 자정까지라서 뭐 그렇게 시간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네요. 자, 임시 예산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뭐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또 예산안 통과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이 예산안 자체보다는 이 예산안과 연계됐던 이민 개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된 게 아직 없습니다. 또 상원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예순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어렵죠.
예. 자, 이민 개혁 문제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드리머,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구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국경 장벽 건설과 영주권 추첨제 폐지, 합법 이민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두 당이 이런 요구들을 예산안 처리에 연계시켜 놓아서 좀 상황이 복잡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 쪽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연방정부 폐쇄도 불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If we don't change it, let's have a shutdown. We'll do a shutdown, and it's worth it for our country. I'd love to see a shutdown.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 방지 등 이민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폐쇄돼도 미국에 좋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걸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참고로 지난 1월 말에 이 임시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가 사흘 동안 부분 폐쇄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이 7일, 8일 딱 이틀 남았는데요. 상원과 하원이 아주 바빠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원래는 이번 주에 의원 합동 연찬회를 가기로 했었는데요. 이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워싱턴 머물기로 했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이 드리머 구제 법안을 논의한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임시 예산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인 8일 대규모 열병식을 연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올해 워싱턴에서도 이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지 모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대규모 열병식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짐 매티스 국방장관,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 등 이 고위 군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에서 열린 것 같은 열병식을 원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군 당국이 이를 대통령 지시로 받아들여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프랑스 열병식이라면 이 지난해 7월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이 열린 열병식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바스티유의 날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 파리에서 열린 열병식을 참관했는데요. 이 파리 개선문을 배경으로 기마대 등 여러 프랑스 부대가 위용을 자랑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미국에서도 그런 대규모 열병식을 열기를 바란다고 보좌관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정부는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백악관과 국방부 양측이 모두 이 보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미국인이 군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축하 행사를 알아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혔고요. 토마스 크로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런 요청을 알고 있고 현재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가 진행이 된 겁니까?
아직은 뭐 초기 논의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예.
뭐 날짜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재향 군인의 날인 11월 11일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1일이 또 1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기도 해서요.
네.
워싱턴포스트는 국방부가 이날을 선호한다고 전했는데요. 올해가 마침 1차 대전 종전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날 열병식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열병식 구상에 대한 이 정계나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뭐 열병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통 열병식은 북한이나 뭐 중국 같은 특히 이 권위주의 정권이 군사력 과시를 위해서 여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굳이 그런 행사를 열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비용도 또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열병식에 필요한 탱크라든가 이 전투기 등을 워싱턴으로 수송하려면 수백만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또 장갑차들이 한번 지나가면 워싱턴 도로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란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과거에도 미국에서 이런 대규모 열병식이 열린 일이 있습니까?
네, 몇 차례 열리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뭐 27년 전인 1991년 6월에 열린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네.
그때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걸프 전쟁 승리를 축하하고 또 참전 군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벌였습니다. 당시 8천 명의 군인이 참가했는데요. 이 탱크와 헬기, 스텔스 전폭기 등과 함께 걸프 전쟁에서 이 뛰어난 성능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 패트리엇 미사일이 나와서 큰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네. 자,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예.
이 당시 수십만 명의 관중이 이 워싱턴 거리에 나와서 열병식을 지켜봤는데 당시에 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을 기억하고 또 애국심을 고취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시된 전투기에 일부 시위자가 피를 뿌리는 등 이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민간우주회사인 스페이스X사가 신형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대출력의 펠콘 헤비 로켓이 6일 오후 3시 45분경 이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네, 사람들이 발사 초입기를 하고 이 발사된 로켓이 하늘로 치솟자 환호하는 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예.
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펠콘 헤비는 싣고 간 화물을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언론은 물론이고요. 많은 사람이 이 펠콘 헤비 로켓에 좀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펠콘 헤비 로켓, 이 민간 회사가 그동안 쏘아올린 로켓 중에서 추진력이 가장 강한 로켓입니다.
예.
이 로켓은 1단 추진체에 모두 27개 엔진이 달렸는데요. 이 보잉 747 여객기 18대가 끄는 그런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 보잉 747 이 대형 여객기인 걸로 아는데 이게 18대라면 어마어마한 힘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추진력을 냈던 로켓은 지난 1973년 달에 갈 우주선을 실어 날랐던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세턴 로켓뿐이라고 합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로켓 펠콘 헤비는 화물을 약 64톤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기존 최고 적재량을 자랑했던 델타 헤비 로켓보다 2배 이상 적재량이 많고요. 또 하지만 그 로켓 값은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펠콘 헤비에 어떤 짐이 실렸을지 궁금한데요.
네, 로켓 안에는 이 테슬라사가 만드는 전기차와 우주인 옷을 입은 마네킹 스타맨이 실렸습니다. 또 스페이스 X사의 임직원 6천 명의 이름을 새긴 명패, 그리고 아이작 아시모프의 공상과학 소설 파운데이션이 이 디지털로 담긴 저장 장치도 담겼다고 합니다. 한편 로켓에 실린 전기 자동차는 이 멀리 태양계 밖까지 여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테슬라가 스페이스X사와 관련이 좀 있죠?
맞습니다. 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바로 또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씨입니다. 머스크 씨가 만든 테슬라가 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데요. 이번에 로켓에 실린 전기차는 바로 머스크 씨가 직접 몰던 거라고 합니다.
예. 이 스페이스X는 또 화성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스페이스X는 2020년대 중반에 로켓 일체형 대형 우주선 BFR로 이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킨다는 거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여성들에게 스스로 이겨나가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라고 노래하는 케이티 페리의 Roar, 포효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와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제1의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서부터 저 하와이, 마우이 섬에 이르기까지 190개 지역에 사는 사람, 자그마치 25만 명을 대상으로 1년에 걸쳐 실시한 아주 방대한 조사였는데요. 최종 승자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볼더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있는 곳, 미국 중서부 콜로라도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 콜로라도주 볼더.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고요. 그러니 무슨 근거로 가장 행복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갤럽은 그래서 10여 개의 기준 조건을 만들었다고 해요. 건강하게 먹는 것부터 매일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것, 경제적인 안정, 주변 환경, 휴가 기간, 심지어 정기적인 치과 진료까지 연구진은 이런 것들을 행복의 척도로 삼았는데요. 그랬더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바로 콜로라도 볼더시였다고 합니다. 사실 콜로라도는 이 볼더시뿐만 아니라 주 전체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엽서처럼 말이죠. 콜로라도주의 주도는 덴버라는 곳인데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쩐지 익숙한 이름 같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컨트리 음악 가수죠. 존 덴버. 실은 이 존 덴버는 콜로라도 사람도 아니고요. 원래 이름도 존 덴버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콜로라도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명을 덴버라고 지은 거라고 하네요. 에드나 펠즈만 콜로라도주 홍보관 설명입니다.
John Denver's real name was John Dirchendorf. He was a fabulous singer, songwriter.
존 덴버의 본명은 헨리 존 뒤센돌프입니다. 아주 훌륭한 가수이자 작사가, 작곡가였죠. 어떤 사람들은 덴버시가 존 덴버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존 덴버 덕분에 콜로라도주 덴버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쩐지 친숙하고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 됐는데요. 그래서 콜로라도주에서는 어떤 산 이름을 존 덴버의 이름을 따서 아예 덴버산으로 바꾸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주민 류은지 씨 얘기도 들어보시죠.
밀리언 마일 지나서 그 드랭고로 가는 길에 있는데 산이 아주 멋있는 산이 있어요. 존 덴버가 거기 동네에 살았거든요. 예, 이름을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했는데 투표해서 졌다 그러더라고요. 산 이름을 바꾸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요, 굳이 존 덴버가 아니어도 어떤 한국인들에게는 이 콜로라도가 왠지 더 친근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문라이트 온 더 콜로라도, 콜로라도의 달빛. 또는 콜로라도의 달밤이라고 번역되는 미국의 민요인데요. 한국의 중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이 콜로라도의 달밤이란 노래를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콜로라도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음악 시간에 콜로라도의 달밤을 노래하면서 머나먼 이국 땅을 동경했던 학생들도 있었을 텐데요. 학창시절 이 콜로라도의 달밤을 불렀다는 류은주 씨. 콜로라도의 달 와서 보니까 정말 밝고 크다고 합니다.
달이 밝아요. 굉장히 커요. 보름이 되면 너무 아름다워요.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달이 엄청 큰 달이 떠 있을 때가 있어요. 여기가 스페셜리 마일 하이라고 하잖아요. 더 높아요. 예.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달이 밝고 굉장히 커요.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덴버시는 마일 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1마일이 더 높다는 건데요. 1마일은 1600m니까 이 덴버시는 북한 금강산과 비슷한 높이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When it's springtime in the Rockies, I'll be coming back. 미국에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동부에는 애팔라치아 산맥, 서부에는 로키 산맥인데요. 이 로키 산맥은 북쪽 캐나다에서 시작해서 미국 서부 지역을 거쳐서 남쪽 멕시코에 이르는 총 길이 4,500km가 넘는 북미 대륙의 등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이 로키 산맥의 중간쯤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콜로라도라는 주 이름도 이런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에드나 펠즈만 콜로라도주 홍보관 설명입니다.
Colorado means red in Spanish. It gets its name from the beautiful red.
콜로라도는 스페인 말로 북단의 뜻입니다. 우리 주에 아름다운 붉은 바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이나 자전거, 산책 같은 걸 즐기기 위해서 저희 주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사람들은 로키 산맥의 많고 많은 봉우리들을 이용해서 여름에는 하이킹, 겨울에는 스키 같은 야외 활동을 마음껏 즐긴다고 하네요.
산이 가깝습니다. 로키 산맥에 있죠. 뭐 사이클, 뭐 모든 액티비티를 여기 다 할 수 있거든요. 리프팅, 스키, 뭐 하이킹은 뭐 유명하잖아요. 하이킹 아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모든 산들이 하이킹을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요.
콜로라도는 또 산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덩달아 얻는 천혜의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온천입니다.
좋은 온천 많죠. 왜냐하면 산이 있으니까. 눈 오면 눈 내리는데 온천하면 너무 좋아요. 온천 물이 좋으니까 유황 온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실외 온천이 그 글렌우드 스프링스라고 있잖아요. 에스펜 옆에요. 미국 애들도 예, 미국 애들도 온천을 좋아해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야외 활동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조사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미국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들이 없는 주고요. 그 중에서도 덴버는 가장 마른 도시라고 하는데요. 콜로라도 덴버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인 류은주 씨, 사실이라고 합니다.
뚱뚱한 사람 보기 힘들어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운동하는 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그렇겠죠. 또 물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1번 그다음에 헬티 푸드 먹고 튀김 음식 이런 게 그렇게 장사 잘 되지는 않아요. 탄수화물 적게 먹고 고기 육식을 많이 하죠. 아니면 피쉬 뭐 이런 거. 굉장히 여기는 수준이 높은 주예요.
최근 콜로라도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미국의 내노라하는 대기업들이 콜로라도로 많이 진출하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콜로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해칠 걸 우려해서 이런 변화가 아주 달갑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교통체증 이런 거 없었는데 엄청나고 집값도 뭐 거의 두세 배씩 다 뛰었고 이제 여기는 추세가 어떠냐면 새 동네가 생기면 대변들이 들어오고 이제 좀 살다가 동양인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좀 섞이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상 이런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콜로라도 주민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공군 사관학교입니다.
미국에 단 하나밖에 없는 곳이고 또 군사적으로도 뭐 중요한 곳이고 또 거기 이제 성당이 이제 좀 볼만한 성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에드나 펠즈만 씨는 또 하나 콜로라도 주에서 가볼 만한 곳으로 화폐 공장을 꼽는데요.
Near the Colorado capital is the United States Mint, where coins.
콜로라도에는 미국 화폐 중에서도 동전을 만드는 미국 연방 금속 화폐 주조창이 있습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곳입니다.
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와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실현성이 없을 때 기대 안 하는 게 좋다고 하죠. 여기서 기대하지 마,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Don't hold your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Hold one's breath를 직역하면 숨을 참다인데요. 긴장할 때 숨을 이렇게 하고 크게 참기도 하죠. 그래서 Don't hold your breath는 큰 기대하지 마,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Don't hold your breath on going home early today. 오늘 집에 일찍 가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Don't hold your breath on getting a response from him. 그 사람한테 답장 오는 거 큰 기대하지 마. I'm not holding my breath on getting a bonus this year. 올해 보너스 받을 기대도 안 하고 있어. Don't hold your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Don't hold your breath. 오늘은 Don't hold your breat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조셉 카빌라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두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대통령직을 맡을 차례입니다. 하지만 카빌라 대통령이 제때 선거를 실시하지도 않고 퇴임 절차도 밟지 않아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카빌라의 집권 여당과 야권 연합은 협상을 통해 선거 일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대선을 실시하고 새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선거는 치러지지 않았고 올해 연말까지도 선거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집권 여당은 카빌라 대통령의 3선 도전이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퇴진 거부와 선거 지연이라는 술책은 정치적 혼란을 불러오고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는 수많은 시위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카톨릭 평신도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평화로운 시위를 조직했지만 보안군들이 무력을 이용해 참가자들을 진압했습니다. 이어 1월 21일 평화로운 시위를 열기로 계획했지만 당국은 선제적으로 인터넷과 SMS 서비스를 차단했고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당국은 시위가 벌어지자 군중을 향해 최루탄은 물론이고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7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고 수십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날 교회가 개최한 평화로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콩고 보안군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빌라 대통령과 콩고 정부가 종교 지도자와 어린이를 포함해 정당한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콩고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과 인터넷 서비스 차단은 민주적 절차를 저해시키고 국제적인 인권 규범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